우리의 현 상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었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의를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1, 2, 3장을 할애하여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1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 모든 죄악 중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라는 말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합니다. 2장은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율법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하고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인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 9절까지는 1,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한 이후에 올라올 법한 한 질문들을 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서 바울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설명한 뒤에 Q&A,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똑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유대인일 필요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그들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점, 좋은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등장합니다. 비록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아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럼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은 거짓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이셨고 나중에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절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불의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낸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을 정도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절과 8절에 걸쳐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냈으므로 우리의 악이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좋은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엄청난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그의 대답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낮추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선하심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또이 성경, 이 로마서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다. 지난 1장,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씀을 맡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임을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한 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 시편과 또 이사야의 본문을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은 죄의 현상에 대한 단순 열거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이곳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은 11절 12절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말로 죄를 짓는 인간, 인간의 언어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독을 뿜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관계를 깨고 평화를 모르고 오히려 악을 일삼는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린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둘째,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본문,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것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새벽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요. 혹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봉사를 하고 선교를 매 여름 겨울마다 가는 우리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니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인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되는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운행하고 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종종 많은 부분에서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혜택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많다 깨닫지 않으려고 오히려 우리 일을 집중합니다. 또 의지적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중심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우리 마음이 공허하거나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기쁘고 내 지혜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진행합니다. 우린 친구 관계도 그렇게 맺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아플 때 약 사다 달라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꿔달라고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처음 몇 번은 그것을 들어주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그 친구는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친구이시며 사랑이심에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두 번째 증거는 우리 기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상심하고 속상해하며 소위 하나님 삐졌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바로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선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정한다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서 어떤 것을 얻고자 했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기의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고 배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배려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러는 행동을 할 때만 이 공동체가 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이런 선한 행동을 하는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때 화가 난다면 그러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받고자 함으로 이 친절을 투자한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우리 팀이나 우리 진이나 우리 조에 함부로 했을 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배려가 없어?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느 시점에서 나의 자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진짜 착하지 않구나, 나는 진짜 친절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좌절되는 경우를 본다면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입술과 혀로 남을 누르고 행동으로는 관계를 깹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본문처럼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엔 독으로 사람들을 쪼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 언어 습관은 철저하게 저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나 아니면 제 이야기가 없을 땐 흥미를 잃고 반대로 제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할 때만 참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언어 습관을 사용해서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얼마나 높고 좋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한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대체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술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청년은 실망했습니다. 그 청년이 원하는 대답은 술 마시는 것이 죄여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 번도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이 죄임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잘하지 못한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은 우리는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움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히려 내가 얼마나 옳은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애쓴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내가 옳음을 관철시켜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 스스로만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의 결론으로 19절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무 입도 그 앞에서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은 열 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도 철저하게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안정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혹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오히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면 그것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며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죄인임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가 놓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모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할 때 종종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크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잉 친절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GBS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너무 들려져서, 그것이 너무 흔해서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퇴색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으며,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삶을 구원할 수 없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충분히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도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선은 우리 스스로를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21절에 내일 살펴볼 본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에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오직 그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철저하게 죄인이어서 의인이신 그분이 죽으실 경우에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온전해질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선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보이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입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증스럽고 우리 죄가 몸서리 짓기 싫어서 더 이상 죄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를 베는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과나무를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낼 수 있냐? 뿌리째 뽑히고 사과나무가 심겨질 경우에만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의이고 나의 열매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져야 비로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할 수 있고 선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을 능력이자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설득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은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들으셨음에도 그것이 우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